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제공하고 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최근 북러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무기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은 북한에서 점령군, 즉 러시아군으로의 인력 이동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건에서 우리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더 많은 장거리 공격 역량과 보다 지속적인 군수품 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또 다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전투기를 이용한 활공식 유도폭탄 투하로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 접경에 우크라이나군을 집중 공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밤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루스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 강화에도 여전히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크루스크 지역을 기습 침공한 뒤 해당 지역에서 두 달 넘게 러시아군과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오늘부터 연례 스테드페스트 눈 핵훈련에 돌입합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토 13개 동맹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2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훈련에 서유럽 지역 내 8개 공군기지에서 온 2천여 병력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또 핵 탑재가 가능한 제트기와 함께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및 전자전기들이 대거 참여하며 일부는 개최국 벨기에와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와 영국, 북해 상공에서 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올해 처음으로 파견된 F-35A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가 핵 관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다만 이번 훈련에서 실제 핵탄두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핵 억제력은 동맹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스테드페스트 눈은 동맹의 핵 억제력을 시험하는 중요 시험대로 이는 나토가 모든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적에게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 10월에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지중해 일대에서 B-52계열 전략폭격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테드페스트 눈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매년 10월경 이 같은 핵 억제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군은 오늘 타이완 인근에서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동부전군은 이날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과 타이완섬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지역에서 연합 리젠 2024B 훈련을 실시 중이라며 훈련은 타이완 독립군의 분리주의적 행태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훈련은 중국의 주권과 국가 통합성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이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해상 전투 준비 순찰, 주요 항구와 지역 차단, 해상 지상 표적 공격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국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타이완 섬의 여러 방향으로부터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날 별도의 발표에서 중국군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동쪽에서 작전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실사격 훈련이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군은 하루 일정으로 모든 훈련을 모두 마쳤다고 이날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중국군의 이번 훈련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고 이웃나라들에게 계속해서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이번 훈련이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경고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레바논 내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입구를 충격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소속 인력과 부지는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은 앞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 탱크 두 대가 이날 이른 시각 레바논 남부 소재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기지 정문을 충격해 파괴한 뒤 기지에 강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접경 부근 포병 부대들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 주장에 즉답을 피하는 모호성 전략을 펴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미국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에서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북한의 핵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과의 동맹을 지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접경 부근 포병 부대들에게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 주장에 즉답을 피하는 모호성 전략을 펴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한국과의 접경 지역 부대들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군요.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경성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작전 예비 지시엔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 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와 함께 각급 부대와 구분대들의 감시 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평양엔 반항공 감시 초소를 증강했습니다.
네, 한국 측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북한은 지난 11일 오후 8시 10분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그리고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2024년 10월 9일 오전 1시 13분에서 14분 상공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그리고 물체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낙하하는 모습을 초단위로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전단은 흐리게 처리했으나 상단에 자기배 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게 식별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용하는 명품 시계와 그의 딸 주혜가 입은 명품 외투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북한 외무성명의 성명 발표 당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난 뒤엔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담화를 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국방부가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3일에도 남북한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오물 쓰레기 풍선까지 부양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입니다.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인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측으로 10여 차례 무인기를 보내온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 함구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도 같은 날 다시 담화를 내고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막말 비난을 하면서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별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군 총참모부의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에 대해서 한국 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국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높아진 대남 위협 수위에 대응해 예하 부대의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지금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일종의 모호성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무인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작극, 한국 내 민간단체의 일탈 행동, 한국 정부 개입 등 모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이 공개한 전단 내용과 살포 기술의 미숙함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북한에 전단을 보내온 한국 내 민간단체가 벌인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이번에 쓰인 GPS 등을 갖춘 무인기는 민간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한걸 보면은 전단 내용이 아주 부실하고요. 그리고 전단 살포 기술이 매우 서툴러요. 그냥 통째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통째로 떨어진 데다가 보면 전단을 묶어놨잖아요. 그럼 풀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은 저런 방식을 안 쓰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도 그간 대북 전단을 뿌려온 단체보다는 드론의 전문성 있는 다른 민간 단체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한 접경지에서 무인기를 띄운다면 평양 상공까지 편도로는 약 150km, 왕복으로는 약 300km입니다. 한국 내 민간 무인기가 내륙으로 이 거리를 뚫고 북한으로 가는 데는 미국과 한국, 북한의 방공망을 모두 뚫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서해로 우회하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영공, 특히 노동당 본부청사 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면서까지 자작극을 벌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한국 정부가 모호성 전략으로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한국 공영방송 KBS 1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험에 의하면 제일 좋은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측 주장을 시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민간단체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한국으로선 무인기 방공망에 또다시 구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 되고 추후 사태 책임을 놓고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한국 측의 평양 상공까지의 은밀한 접근 능력을 과로 안에 숨겨놓음으로써 이를 대북 억제 카드로 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부부장과 국방성 대변인의 13일 담화를 14일자 일면에 보도하고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뒤 지금까지 계속 쓰레기 풍선을 한국 측에 보내왔지만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진 않았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1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하며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두 국가론에 기초한 헌법 개정의 명분을 축적하는데 현 사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발표를 안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대처할 비전이 없다라는 게 다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다시금. 대한민국 족속들 저런 짓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민족이냐 하는 얘기를 다시금 꺼내고 싶어 했다는 거고요.
무인기 사태로 북한이 실제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의 자작극이 아니라면 또다시 북한으로 무인기가 들어갈 경우 북한의 군사 행동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응징을 공언한 만큼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고 명예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부 당국은 의도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진짜 전쟁을 한번 유발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저쪽에서 무조건 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조한범 박사는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무인기 사태로까지 번진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남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쓰레기 풍선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1일 열린 제1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동의 지역 긴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여러 긴급한 역내 및 국제적 도전과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각국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세안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얀마에 보다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미래 설계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력과 강압,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10일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 비전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도전에 대해 미얀마의 위기 심화에서부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 그리고 유엔 헌장과 아세안 우호협력 조약의 핵심 원칙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열린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이 자리했고 11일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아세안 회원국에 더해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11일 다른 나라들도 북한 등 최근 국제사회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와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우크라이나 문제 등 이들이 민감해야 하는 사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국제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보,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이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요구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이 늘어나는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화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When I came into the position, it was we were noticing a backsliding in North Korea's already egregious human rights.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이날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1년 전 자신이 북한 인권 특사가 됐을 때 이미 끔찍한 북한 인권 기록이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압을 강화하는 법안과 함께 특히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대 악법을 통해 해외 언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고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중학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경 지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정보의 흐름을 막는 국경 통제가 강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이 탈북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1년 전 중국 정부가 6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여전히 많은 탈북자들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북한 정부도 탈북자들의 행방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chang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I think that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터너 특사는 해외에서 피난처나 기회를 찾는 북한 주민들을 양국 정부가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상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송환 금지 원칙과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선언을 한 데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이번 조치는 외국 정보의 흐름을 끊고 외국과의 접촉을 차단해 한국과 다른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려는 북한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요새화가 인도주의 지원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협상장으로 돌아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할 것을 북한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지만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건 현재로서는 북한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 통제를 강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보고한 새로운 철조망 설치와 북한이 북쪽 국경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보도 등 양측에서 국경이 강화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 구명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한국, 캐나다가 특정 억류자의 억류 4000일째를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detainees, I think that you probably saw that the US, the ROK and Canada recently put out
그러면서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이상 가족의 상태, 행방, 신상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북자 가족들 중 상당수가 고령화돼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답을 가능한 한 빨리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통로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는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터너 특사와 함께 방한한 베스 벤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경로를 구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의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해 개별 국가 법정에 북한 가해자들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ever international crimes are at issue, there is jurisdiction that is global. States around the world have empowered their national systems to exercise jurisdiction.
벤샤크 대사는 국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도 상기하며 관할권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며 가해자가 여행하는 경우 전 세계 사법 체계를 통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김정은을 공범으로 국제법정에 기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벤샤크 대사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8,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했으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도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8,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And the DPRK has also
벤샤크 대사는 이런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국가도 불법 전쟁용 군사 장비 등 러시아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와 벤샤크 대사는 이번 방한 중 서울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전략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 관료, 시민사회 지도자, 탈북민들과 만났습니다. 터너 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 회의와 11월에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앞두고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과 외교적 관여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유는 11일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신 북한이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는 의미 있는 외교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12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유세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한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 자산의 빈번한 전개, 한국과 미국의 정권 종말 언급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해당 사항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한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분명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that's something that we obviously take very seriously.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매우 빈번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BOA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북한이 앞으로 공세적 수사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e is defining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s some sort of alien entity. And this then provides the justification.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더 나아가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도발을 매우 신중하게 수행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다만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한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 UAE가 북한의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북러 무기 거래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터 맥두걸 유엔 주재 캐나다 대사는 10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맥두걸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의 무모한 핵수사와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이란과 북한의 무기 및 미사일 공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히 국제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by Russia's reckless nuclear rhetoric and the delivery of arms and missiles by Iran and the DPRK to support Russia's illegal war.
제79차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선 지난 3일부터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 등 국제 안보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모하메드 아부샤하브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 UAE 대사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을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진전을 저해하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언급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는 이날 발언권을 요청해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소위 무기 거래와 관련해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arms dealings between my country and Russia, my delegation doesn'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rumors.
또한 이 같은 소문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UAE가 지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7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8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북한의 핵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중 7명 정도가 한국과의 동맹을 지지했는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유거부의 의뢰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시창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 기자, 최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KEI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또 북한의 도전 과제는 무엇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네.
올해 설문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13일까지 18세 이상의 미국인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유권자들도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미한 동맹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응답자의 68%가 동의한다고 답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7%에 그쳤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에 이롭다고 답한 비율도 68%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미한일 3국 협력을 지지한다고 답한 미국인도 90%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과의 협력 분야에 관련한 그런 질문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어느 분야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네.
이런 질문에 동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안보가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급망이 49%로 그 뒤를 이었고요. 북한 문제는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국제 무역 규정 개발과 5G와 같은 기술 인프라가 각각 46%와 45%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보건,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이 직면한 외교적 도전을 묻는 질문에서는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은 어디냐?
네.
이런 질문에 응답자들은 그 첫 번째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중 58%가 중국이라고 답했고요.
네.
그보다 약간 낮은 56%가 러시아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9위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속에서도 미국인들이 북한과 중국 등을 도전 과제로 지목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10일 설문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KEI의 제임스 김 국장의 설명 잠깐 들어보죠.
네.
Even though there's a lot going on in the world today right now in the Middle East and also in Ukraine, Americans are generally
김 국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 관련 질문에 3위를 차지한 점을 지적하며 미국인들의 초점이 동아시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대중에게 있어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주한 미군에 대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질문도 있었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응답자 가운데 17%만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낮은 비율이죠.
예.
28%는 반대했고요.
네.
일본과 타이완, 호주의 핵무장에도 각각 27%, 16%, 29%만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거죠.
네, 그러네요.
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압도적인 비율이 9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20년에 85%, 21년에 86%, 22년에 84%보다 더 높아진 비율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인의 시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56%에 이어서 올해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같은 수치는 22년에 48%에서 다소 증가한 건데요. 주한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3%밖에 안 됐습니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거죠.
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한 후에도 주한미군을 지지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6%만이 완전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KEI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동맹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KEI의 제임스 김 국장의 말을 잠깐 다시 들어보죠.
Even if North Korea gives up nuclear weapons, it seems to me that the Americans would still support at least majority of.
김 국장은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적어도 대다수의 미국의 주한 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증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광범위한 전략적 이유라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이에 응답자의 85%가 동의했습니다.
아, 예.
네, 높죠.
네.
이번 결과는 KEI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2020년 이후 변하지 않았고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찬성했고 21%가 반대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지난 5년간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 KEI가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확산 금지조약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11일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자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위협적인 핵수사를 멈추고 핵무기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며 국제관계의 일상적인 수사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도자들도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처럼 핵무기가 안전, 보호,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 죽음의 무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945년 일본 내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설립한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니혼 히단쿄는 이달 2024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Peace Prize for 2024 to the Japanese organization 니혼 히단쿄.
노벨 위원회는 11일 발표를 통해 니혼 히단쿄의 원폭 피해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목격자 증언을 통해 핵무기를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공로가 인정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니혼 히단쿄 공동의장인 미마키 도시유키 씨는 히로시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상은 핵무기 폐기가 가능함을 입증하려는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폐기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군축 고위 대표도 이날 유엔 정례 브리핑에서 핵 군축을 위해 노력해온 니온 히단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현재의 핵 금기를 지키는 것이 유엔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upholding nuclear taboo at the moment is one of the top and I would say urgent priorities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the background of. I would say rather unfortunate.
나카미츠 군축 고위 대표는 특히 핵 위험과 핵 수사가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중단돼야 하며 현재의 불행하고 위험한 궤도를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도 이날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고위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궁극적인 목표로 핵확산 금지조약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진전 필요성을 포함해 NPT와 관련한 모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보편화와 발효를 촉진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고 지금까지 187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178개 나라가 관련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4개 나라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여러 장소에서 불법 핵활동을 관찰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버트 플로이트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 사무총장도 지난 8월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국제 민간 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전 세계 127개국 중 10번째로 나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일랜드의 인도주의 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가 10일 공동 발표한 2024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18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기아 상태가 심각한 10개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소말리아와 예멘, 차드, 콩고 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등 심각한 내전을 겪는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최악의 기아국 중 하나로 지목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기아 상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발표되는 이 지수에서 세부 지표가 점점 악화되며 순위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기아 지수는 31.4점으로 심각 단계로 분류됐는데 지난해 27.8점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 43.7점까지 올랐던 북한의 기아 지수는 2008년에는 30.5점, 2016년에는 26.2점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위도 지난 2021년 116개국 중 21번째, 2022년 121개 나라 중 24번째, 지난해 125개 나라 중 20번째를 기록했고 올해는 10번째로 심각한 기아국으로 평가돼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기아지수는 각국의 전체 인구 영양부족 비율과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저체중과 발육부진 비율 등을 종합해 1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 산출됩니다. 50점 이상은 극히 위험, 35점에서 49.9점 사이는 위험, 20점에서 34.9점은 심각, 10점에서 19.9점은 보통, 10점 미만은 낮음 등 5단계로 분류됩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아 상황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39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은 44.1점으로 위험에 속한 소말리아였으며 예멘과 차드, 마다가스카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는 또 이번 조사에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아동 영양 실조가 북한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세계 기아지수 영양 부족 부문에서 최악을 기록했다며 이는 북한의 전체 인구 53%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북한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주민 중 영양 부족 인구 53.5%를 기록해 조사 대상 127개국 가운데 가장 나빴습니다. 영양 부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 비율이 35%를 넘으면 매우 높은 단계로 분류되는데 북한과 함께 인구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나라는 소말리아와 아이티뿐입니다. 또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 부진 비율은 5명 가운데 1명 수준인 16.8%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저체중 아동 비율은 6.4%,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이 같은 북한의 기아와 영양 부족이 정권의 잘못된 통제 때문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Reconstitute state control and repress those markets.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일부 주민들만 어느 정도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대규모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지표의 기록적인 상승, 높은 식량 가격, 시장 혼란, 경기 침체, 중저소득 국가의 부채 위기 등 여러 위기가 전 세계 기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억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박해와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내전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는 현실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와 수단이 전쟁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극심해지고 최빈국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더욱 심각한 불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기아에 맞서 진전을 이루고 모두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쟁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어려움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예, 그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강 작가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출판계, 독서계는 물론 음악에서 출판사 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열풍이 좋게 신드롬으로 불릴 정도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 작가 신드롬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선 작가의 작품을 읽으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들 수 있는데요. 전국의 대형 서점과 동네 책방, 도서관, 온라인 서점 등이 한강 작가의 책을 구입하거나 빌리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기 위해 서점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길게 줄을 지어 늘어서고 있고요. 온라인 서점도 접속 장애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책이 대체 얼마나 팔리고 있는 건가요?
예, 한국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교보문고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지난 10일 밤부터 31만여 부가 팔렸는데요. 노벨상 수상 직전인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 판매량에 비해서 100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스24에서도 10일 밤부터 14일까지 33만 부, 알라딘에서는 20만 부가 판매됐는데요. 14일 낮까지 한강 작가의 책 85만 부가 팔린 겁니다.
네, 동네 책방 같은 데서 팔린 것까지 합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대형 서점이나 동네 책방들 모두 일찌감치 한강 작가의 책이 동이 나서 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방이나 출판사에는 구매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요.
네.
한강 작가의 책을 펴냈던 출판사와 인쇄소는 전 직원이 출근해서 밤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판계 관계자는 책이 안 팔려서 더 이상 찍어내지 않아 품절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품절된 적은 최근에 없었다고 그렇군요.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는 교보문고와 예스24 모두 한강 작가의 시와 소설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싹쓸이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한강 신드롬이란 말이 실감이 가는데요.
예, 한 예로 한강 작가가 3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음악이 새삼 주목을 받으면서 차트에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소설 흰에 감명받아 활동명을 흰으로 했던 가수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강 작가의 부친인 소설가 한승원 씨의 책들도 지난 4월새 판매량이 1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일어 등으로 번역된 한강 작가의 작품들도 동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한강 작가의 어떤 점에 특히 열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한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은 아시아 여성, 페미니즘, 채식, 반폭력,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한강 작가를 특징 짓는 단어로 꼽고 있는데요. 작가가 작품에서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데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행사나 기자회견 등을 고사하고 있는 이유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왜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당일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소설가가 밝힌 내용인데요.
네.
딸에게 돼지를 잡아서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전라남도 장흥의 동네 주민들과 마을 잔치를 열겠다고 했더니 지금 세계 두 곳에서 전쟁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강 작가가 말하지 않기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강렬한 전쟁 반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출판업계나 언론계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출판사들은 여전히 한강 작가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내어 한강 신드롬에 더욱 불이 붙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전쟁 피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강 작가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영국인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축하 행사나 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겠다는 한강 작가의 입장을 다시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스미스 씨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를 번역해서 지난 2016년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부커상을 공동 수상한 번역가인데요. 그 자신도 한강 작가에 공감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불고 있는 한강 작가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입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